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기자들에게 같은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가서 선수단을 격려하고 싶다면서 처음으로 참여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회담을 열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놓고 한국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 여부를 보류해왔습니다. 한편 미 백악관 고위 관리는 어제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올림픽을 선전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펜스 부통령은 평창을 방문해 미국 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는 한편 올림픽이 2주일간의 선전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주도 아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격퇴 작전을 벌이고 있는 연합군이 시리아 중부 유프라테스 강 지역을 공습해 IS 조직원 150여 명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군은 어제 성명에서 이번 공습이 IS 본부와 지휘 통제소를 겨냥했다며 IS 조직원들이 이 지역에 집결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계 시리아 민주군도 작전에 참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습은 미국이 터키의 시리아 아프린 지역에서 쿠르드 민병대를 공격하는 대신에 IS와의 전투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터키군은 지난 20일 시작된 시리아 북서부 쿠르드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으로 260여 명의 쿠르드 반군과 IS 조직원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이번 작전은 아프린 내 테러 분자들과 이들의 주거지, 무기, 장비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민주군은 아프린 지역에 IS 테러 분자들이 있다는 터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터키군이 제거했다고 밝힌 시리아 민주군과 인민수비대 규모도 과장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터키군의 아프린 군사작전 등 시리아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베트남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오늘 인도네시아 방문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베트남 간의 방위 협력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베트남전의 전환점이 된 북베트남과 베트공의 이른바 구정 대공세 50주년을 며칠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우리의 과거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이어 매티스 장관은 남중국해 해안선에 위치한 베트남의 지리적 특성을 언급하며 베트남은 영내 번영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미국이 베트남과 방위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북한의 전통 우방이지만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비판에 동참하며 자국 주재 북한 인사를 추방하는 등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리비아 동부 벵가지의 한 사원에서 차량을 이용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3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어제 저녁 벵가지 시내 알 살마니 거리에 있는 사원에서 신도들이 저녁 기도를 마치고 떠날 무렵 첫 번째 폭탄이 터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0여 분 뒤 경비요원과 의료진들이 부상자들을 후송하기 위해 현장에 모여 있을 때 길 건너편에서 더 강력한 두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벵가지 당국은 이날 테러로 시민과 병력을 포함해 적어도 33명이 숨지고 수십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의료진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히고 나선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의 정보 자유 증진을 위한 인터넷 특별 전담팀을 창설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성명에서 쿠바에서 통제받지 않는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위해 쿠바 인터넷 특별 전담팀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바 공산당 기관지는 쿠바의 인터넷 질서를 전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지금 호주에서는 세계 4대 메이저 테니스 대회 중 하나인 호주 오픈이 열리고 있는데요. 한국 선수가 돌풍을 일으키며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한국 테니스의 간판인 정현 선수가 한국 선수 최초로 메이저 대회 4강 진출 쾌거를 이룬 건데요. 정현 선수는 오늘 열린 이 남자 단식 8강전에서 미국의 테니스 샌드그랜 선수와 겨루 승리하면서 오는 금요일 열리는 준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 테니스는 신체적인 조건이 매우 중요한 종목이다 보니까 아시아 선수들이 프로 테니스 투어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체적인 불리함을 이겨내고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선수가 일본의 니시코리 케이 선수로 2014년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에서 준우승에 올랐고요. 2014년 은퇴한 중국의 리나 선수는 세계 여자 테니스협회 랭킹 2위에 오르는가 하면 2011년 프랑스 오픈에서 아시아 국가 선수 최초로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8도에서 영하 1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3도로 최강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12도, 신의주는 영하 19도에서 영하 1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8도, 함흥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1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최근 미국의 전설적인 가수인 닐 다이아몬드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콘서트 투어 중단을 선언하면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닐 다이아몬드의 대표곡 하나 들어보죠. 캐롤라인이란 여성과 사랑에 빠져서 행복해하는 남자의 마음을 담은 스윗 캐롤라인 들려드립니다.
touching hands, reaching out, touching me, touching you. Fill it up with only two. And when I hurt, hurting runs off my shoulders. How can I hurt when holding you? Warm, touching warm, reaching out, touching me, touching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미국 정부가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등의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하면서 이 중국 등과 무역 분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위안부 합의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이어서 미국이 빠진 11개 나라만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3월에 서명하기로 합의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원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등의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한 영향이 이어지고 있군요.
네. 미국에서 외국산 가정용 세탁기 그리고 햇빛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태양광 모듈 등의 이전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매기는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됐는데요. 중국과 한국 등 해당 상품 수출 국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언론을 중심으로 이번 조치가 업계를 지키겠다는 목적을 달성할지 아니면 제품 가격만 올려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지 예측이 엇갈리는 중입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중국 반응부터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양날의 검에 비유하면서 해당 상품의 수출 국가뿐 아니라 미국까지 다치게 할 수 있는 일방적인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미 통상당국을 겨냥해서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의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고도 자신은 무사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이프가드로 중국의 수출 경제가 부담을 안게 됐지만 미국도 역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본다는 겁니까?
미국이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볼지 화 대변인이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경제 전문 매체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당국이 미국의 이번 조치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식으로 맞대응해서 경제규모 세계 1, 2위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이 본격화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미국 내에서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의 가격만 올라가서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미국 매체들도 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되려 이 같은 보호 조치가 업체들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이에 더해서 물건값만 올라가서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ABC 방송도 같은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이미 삼성이나 LG 세탁기를 즐겨서 애용하고 있는데
네?
첫 해 최소한 20%, 많으면 50%까지 갈 수 있는 이 세이프가드 관세만큼 이 세탁기 가격이 높아지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네. 자,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 소비자들이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찾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태양광 산업의 경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ABC 방송은 짚었습니다.
네.
이 한국과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이 산업 전체의 이 투자와 수요가 줄어들어서 미국 내 관련 일자리 2만 3천 개까지 없어질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출입기자들 앞에서 세이프가드 문서에 서명하면서 미국 가전업체들과 태양광 업계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에 자극을 받아서 삼성과 LG가 미국에 서둘러 공장을 짓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Our companies will not be taken advantage of anymore.
미국 업체들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번 조치를 통해서 해당 제품들을 미국에서 만들게 되면서 근로자들이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보복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이러다가 무역 분쟁이 더 커지는 게 아닐까요?
예, 윌보로스 미 상무장관은 오늘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 다보스 포럼 현장에서 이 중국이 이번 세이프가드에 대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시인했는데요. 또 이에 따른 분쟁이 커지면서 이른바 무역전쟁까지 벌어질 것으로는 미국 정부가 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세이프가드에 서명하면서 이런 우려를 직접 일축했습니다.
There won't be a trade war. There'll only be stock increases for the companies that are in this country.
무역 전쟁은 없을 것이다. 미국 내 관련 업계의 주가가 올라가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일자리 창출이 있을 뿐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도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는데 어떻게 후속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번 세이프가드를 세계 무역 기구에 제소할 방침을 밝히면서 이 한국이 승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이 문제를 논의할 양자협의를 미 무역대표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협의에서 미국의 이번 세이프가드가 WTO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과도한 조처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 세이프가드 주요 내용의 완화와 철회를 미국 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국 당국은 언론에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창 올림픽에 참석한다고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9일 한국의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자 산케이 신문과의 대담에서 올림픽은 평화와 스포츠의 재전으로 일본도 2020년 도쿄올림픽을 주최하는 입장이라면서 재반 사정이 허락하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해서 일본 선수들을 격려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재반 사정이 허락하면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예.
일본과 한국 언론은 그동안 평창올림픽 참석 여부에 부정적이었던 아베 총리가 결국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웃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 그동안 참석 여부에 부정적이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예.
2차 대전 때 동원돼서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한 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기로 지난 2015년 양국 외교장관끼리 합의한 게 이 위안부 합의인데요. 이에 따라 일본이 10만 엔, 미국 돈으로 약 900만 달러를 출연해서 한국에 화해 치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새 정부가 이 과정을 재검토한 끝에 이 위안부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최근에 후속 조치를 일본 측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잇따라 위안부 합의를 1mm도 움직일 수 없다. 이 후속 조치 없이 그대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의 최대 외교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 아베 총리가 한국에 가면 어떤 식으로든 이 위안부 합의 문제를 거론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아베 총리는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나고 싶다고 밝히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직접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이 위안부 합의로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이 후속 조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 두 정상 간의 만남에서 팽팽한 의견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측은 좀 다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출연한 10만엔, 미국 돈으로 약 900만 달러 가운데 이미 집행된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 뒤에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앞으로 일본 측과 협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돈을 바탕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도 올해 안에 청산하겠다고 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재단 해체 계획에 관심이 집중되자 한국 외교부는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고 이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한 발 물러서긴 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발언에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 뭐라고 하면서 반발했습니까?
예, 오늘자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일본 외무성의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 대양주국장이 전날 주일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서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가나스기 국장은 이어서 양국 간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탈퇴로 한동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던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가 드디어 가닥을 좀 잡은 모양새라고요.
네, 일본과 호주, 캐나다를 비롯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TPP 참가 11개 나라들이 미국을 제외한 채 오는 3월 칠레에서 자유무역 협정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경제 재생 담당상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의 정식 명칭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른바 CPTPP인데요. 그냥 TPP11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당초 이 TPP 참여국은 12개 나라였는데 미국이 빠지고 11개 나라가 된 거군요.
맞습니다.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 호주를 비롯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12개 나라가 추진했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데요. 이 몇 년 동안 이어진 협상 끝에 지난 2015년 간신히 타결돼서 각국의 내부 비준 절차만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미국의 TPP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 TPP가 출범할 수 있을지 이 자체에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이 TPP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이 나쁜 협정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3월 칠레에서 협정에 서명하기로 했다면 이 나머지 11개 나라들끼리는 의견이 모아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11개국 대표들이 22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도쿄에서 회의를 열어서 타결되지 않은 쟁점들에 대한 협상에 나섰는데요. 영화와 텔레비전, 음악 같은 이 문화산업에 대한 보호를 주장한 캐나다의 요청 등이 받아들여지면서 타결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승리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이 TPP 11 협상이 타결된 게 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승리라는 겁니까?
예, 아베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뉴욕으로 날아와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났는데요. 이때도 TPP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TPP 탈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경제 1위인 미국이 빠지면 TPP 자체의 실효성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결국 미국이 탈퇴하고 TPP가 거의 사장될 분위기였는데 이 아베 신조 총리가 나머지 국가들의 설득에 나선 겁니다. 예.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경제재생 담당상은 이 TPP 11이 세계 일부 지역에서 떠오르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압도할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은 이제 완전히 빠지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긴 했지만 나머지 11개 나라들은 아직 미국의 참여를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도시미스 일본 경제재생 담당상은 이 협정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참여를 다시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멜컴 턴불 호주 총리도 지난주 이 CPTPP는 궁극적으로 미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특별검사 측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았습니다. 2018 아카데미상 후보작들이 발표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 중인데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특검의 조사를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지난해 이미 이 특검 측 조사관들을 만났고요. 세션스 장관은 지난 17일에 몇 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직 트럼프 행정부 관리가 이 특검 조사를 받은 건 이 세션스 장관이 처음입니다.
자, 그럼 이런 보도 내용이 확인된 겁니까?
네, 세션스 장관의 경우에는 이안 플라이어 법무부 대변인이 보도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미 전 국장 측 변호인은 보도 내용을 확인도 거부도 할 수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예.
특검 측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자, 백악관은 그럼 이 세션스 장관이 특검 조사를 받은 데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백악관이 이 특검 측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세션스 장관이 특검 조사를 받은 데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해왔는데요.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에 트럼프 측 선거 인사들이 러시아 정부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네, 이 세션스 장관 역시 이 러시아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뮬러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선 기간에 세션스 장관이 이 세르게이 키슬락 당시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몇 번 만났는데요. 이런 사실을 지난해 1월 인준 청문회에 나와서 공개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논란이 되자 세션스 장관은 이 당시에는 연방 상원의원 자격으로 만났을 뿐 이 트럼프 선거 캠프 일원으로서 만난 게 아니어서 밝히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또 부적절한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뉴욕은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계속 문제가 되면서 이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난해 3월에 세션스 장관은 이 러시아 스캔들을 포함해서 2016년 대선과 관련된 모든 조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을 격노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션스 장관이 관련 수사에서 손을 떼는 걸 막으려고 백악관 변호사들을 동원해 설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션스 장관은 법무부 내 검사들의 조언을 받고 관련 수사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네, 자, 뮬러 특검 측이 세션스 장관이 조사하면서 또 어떤 문제를 다뤘을까요?
또 중요한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
지난해 5월에 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던 코미 FBI 국장이 해임되면서 이 뮬러 특검이 임명이 됐는데요. 백악관은 처음에는 이 코미 당시 국장이 이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수사를 처리하면서 논란을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해임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MBC 방송과 회견하면서 코미 국장을 해고할 때 러시아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뮬러 특검 측이 이미 기소한 사람도 있죠.
그렇습니다. 모두 4명이 기소가 됐죠. 지난해 이 폴 매나포트 전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 또 그의 동료 릭 게이츠 씨 등이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됐고요. 또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조지 파파드플로스 전 트럼프 캠프 외교자문이 허위증언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플린 씨하고 파파드플로스 씨는 유죄를 시인을 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에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행정부 관리로서는 세셔스 장관이 처음이었습니다만 이 현지 백악관 참모들도 여러 명 이 특검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죠.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호프 히스 공보국장, 스티브 밀러 선임 정책고문 등이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요. 근데 특검 측은 어떤 현식으로든 트럼프 대통령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편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았다는 소식이군요.
네, 연방상원이 어제 찬성 84대 반대 13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 4명, 민주당 쪽에서 8명, 그리고 무소속 1명이 인준에 반대했습니다. 이 파월 지명자가 다음 달 3일에 임기가 끝나는 제니 옐런 현 연준 의장을 대체합니다.
예, 이 연방준비제도를 줄여서 보통 연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곳이지요.
맞습니다. 이 각국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내고요. 기준금리를 통해서 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연준이 바로 이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합니다.
예. 자, 그럼 이 상원 인준을 받은 파월 지명자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올해 64살이고요. 지난 5년 반 동안 연준 이사를 지냈습니다. 미국 명문이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파월 지명자가 변호사를 일한 뒤에는 투자은행 쪽에서도 긴 경력을 쌓았고요. 또 연방재무부에서도 일했는데요. 지난 2012년에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를 연준 이사로 지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눈에 띄는 게요. 이 파월 지명자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 경제학 학위가 없는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는 겁니다.
예.
하지만 파월 지명자는 재정 그리고 공공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됩니다.
네, 제 파월 지명자가 연준 의장 자리에 오른 뒤에는 또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 궁금하네요.
뭐 아마도 옐런 전 의장의 정책 기조를 대부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옐런 의장이 이 경제성장을 적절히 뒷받침하면서도 동시에 점진적으로 이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폈었죠. 이 옐런 의장 차지 아래서 이 미국 경제가 실업률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순항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세간의 평가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이 옐런 현 의장을 매우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을 했었었는데요. 굳이 새로 후임자를 뽑은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요. 이 기업 규제 그리고 금융기관 규제 문제에 대한 입장 차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예.
옐런 의장은 기업이나 금융기관 규제를 지지하는데요. 이 기업 규제 완화를 외쳐온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하고는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연준 의장 자리에 오를 파월 지명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역시 뭐 가장 눈에 띄는 게 금리죠.
예.
전임 의장처럼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금리를 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 몇 년간 이세의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었죠.
네, 이 10년 전에 이 주저앉았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기준금리를 0%대로 내렸는데요. 이 옐런 의장은 미국 경기가 점점 회복함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조금씩 올린 바 있습니다. 새로 연준을 맡을 파월 지명자도 경제 상황을 가면서 기준금리를 서서히 올릴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기준금리 외에 눈여겨봐야 할 항목이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뭐 경기를 살린다고 이 엄청난 양의 채권을 사들여서 자금을 시장에 풀었는데요. 이걸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 사들인 채권을 팔아서 이걸 정리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시중에 있는 돈을 걷어들이는 효과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또 이 금융 규제에 대한 파월 지명자의 태도도 눈길을 끄는데요. 파월 지명자는 현 규제 수준이 충분하다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파월 지명자 인준에 반대한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금융제도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규정들을 파월 차기 지명자가 철폐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카데미 상이라고 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영화계가 주목하는 행사인데요. 자, 올해 아카데미상 후보작들이 발표됐군요.
네, 올해로 90회죠. 이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3월 4일 열리는데요. 올해 이 아카데미상에서 경합할 후보작들이 발표됐습니다.
네, 자, 올해로 90회를 맞은 아카데미상 어떤 상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인 아카데미상은 매년 봄 영화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이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주는 상인데요. 전해에 발표된 미국 영화 그리고 미국에서 상영된 외국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 최대 영화상이고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자 매년 아카데미상 후보가 발표되며 무엇보다 이 작품상 후보에 관심이 가는데요. 자 올해는 어떤 작품들이 올라왔습니까?
네, 거장 감독이죠. 기에르모 델 토로의 쉐이프 오브 워터가 올라와 있고요. 또 다른 거물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런의 덩케르크도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 밖에 쓰리 빌보드, 레이디 버드, 겟아웃 등 이 평단의 극찬을 받은 작품들도 작품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이 쉐이프 오브 워터는 작품상을 포함해서 모두 13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갔고요. 덩케르크는 8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자, 아카데미상하고 비슷한 성격의 행사로 이 골든글로브상과 배우조합상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영화가 작품상을 받았습니까?
네, 골든글로브에서 와 골든글로브 배우조합상에서 이 쓰리 빌보드가 작품상에 해당하는 상을 받았습니다. 아카데미상 13개 부문 후보에 올라가 있는 쉐이프 오브 워터는 골든글로브에서는 감독상만 받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작년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아주 큰 실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예. 이 작품상 수상작이 바뀌는 일이 있었죠. 처음에는 이제 라라랜드가 작품상 수상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당시에 이 라라랜드 영화 관계자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수상 소감까지 했는데요. 근데 실수가 있었다면서 수상작이 이 문라이트라는 정정 발표가 나와서 사람들을 황당하게 했습니다. 아마 예. 아카데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예. 자, 그럼 한국 영화는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봉준호 감독이 만든 이 옥자가 시각 후보상 후보로 거론은 됐는데 이 최종 후보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 자, 이번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시선을 끄는 배우라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 대배우죠. 메릴 스트리프 씨를 들 수 있는데요. 스트리프 씨가 올해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올랐는데 아카데미에만 21번째 후보로 오르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또 남우 주연상 후보에 오른 크리스토퍼 플러머 씨는 올해 88살로 최고령 후보입니다.
네. 자, 지난해 크게 논란이 됐던 미국 영화계의 성추행 폭로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는 좀 영향 미쳤거든요. 이번 아카데미상 시상식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골든글로브에서는 이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검은 옷을 입고 나와서 이 성추행에 항의하는 뜻을 나타냈고요. 이 배우 조합상 시상식에서도 이 성추행에 반대하고 여성 권리 신장을 지지한다는 그런 수상 소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올해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이 비가 내리는 오늘 밤 당신이 무척 보고 싶다고 노래하는 타미야의 Officially Missing You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수입니다. 한국의 지방도시 인천에는 인하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하대학교가 인천과 미국 하와이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대학교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115년 전 하와이에서 시작된 한국의 미국 이민 역사에 얽힌 얘기가 담겨있는 이름이죠. 네, 미국 곳곳의 다양한 문화와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북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50번째 주 하와이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50번째 주 하와이는 태평양 바다 위에 있는 섬입니다. 하와이 하면 그냥 섬 하나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은 1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의 모임인 군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중에 큰 몇 개의 섬에서 살아간다고 해요. 하와이에서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하와이 터줏대감입니다. 이소영 하와이 한인문인협회 회장의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네, 하와이가 섬으로 되어 있고요. 섬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중요한 섬은 호놀룰루가 들어가 있는 오아후 섬, 그다음에 하와이도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는 빅 아일랜드라고 그러는 게 있고요. 마우이 섬이 있고요. 카와이 섬이 있고 몰로카이 그 다섯 개의 섬이 중요 섬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섬들이 있어요.
하와이 섬들 중에서 가장 큰 섬이 하와이도, 이 하와이 섬인데요. 주 이름과 같다 보니까 그곳 사람들은 흔히 빅 아일랜드, 큰 섬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섬은 오하우 섬이고요. 주도인 호놀룰루도 오하우에 있다 보니까 하와이는 이 오하우 섬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태평양 망망대에 있는 이 섬이 어떻게 해서 미국의 주가 된 걸까요? 하와이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하와이 섬에 처음 유럽인이 온 건 1778년이었는데요. 그전까지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요. 섬들마다 따로 왕이나 지도자가 있어서 각각 통치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1810년에 유럽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카메하메하 1세라는 왕이 하와이의 모든 섬들을 거의 다 정복하게 되죠. 하지만 1890년대 들어와서 이 왕조는 무너지게 되고요. 당시 하와이에서 사업을 하던 미국인 사탕수수 농장주들이 중심이 돼서 미국과 하와이의 합병이 추진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와이는 미국의 준주로 있다가 1959년에 미 합중국의 마지막 50번째 주가 됩니다. 갓 결혼한 부부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신혼여행지로 손꼽히는 곳, 지상 최후의 낙원이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휴양지다 보니까 하와이 날씨 좋은 거야 익히 짐작할 만도 한데요. 이소영 씨에게 하와이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와이 날씨는요, 항상 바다에 나가서 수영을 할 수 있는 날씨인데요. 태풍이 온다든가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우기는 겨울이고 여름은 저기 건조한 때인데요. 대개는 다 바다에 나가서 수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겨울은 조금 여름보다는 좀 쌀쌀할 때가 있고 특히 밤에는 그렇고요. 습도가 조금 높은 쪽이고요. 바다색이나 그 하늘색이 아주 짙은 푸른색이에요. 열대지방의 색깔이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하와이에도 이 겨울이 있긴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하와이의 겨울, 다른 곳처럼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겨울은 아닙니다.
마우이 섬의 아주 높은 산에는 되게 눈이 온다고 그랬는데 보통은 눈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워싱턴 DC의 봄보다 하와이의 겨울이 훨씬 더 따뜻해요. 그래서 조금만 좀 선선해지면은 여자들이 저기 세타를 막 꺼내 입고요. 부츠를 신고요. 이때다 이런 거를 좀 입고 신어보자 하고 다니기 때문에 재밌어요.
하와이는 보통 5월부터 10월까지는 여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를 겨울로 치는데요. 이 두 계절의 차이가 겨우 섭씨 4, 5도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고 해요. 1년 평균 기온이 섭씨 27도 정도 되니까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지상 낙원이 따로 없을 것도 같습니다. 특히 겨울에도 바다에 나가서 수영을 할 수 있다니까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태평양 바다는 아주 달라요. 대서양 쪽 물은 수온이 낮기 때문에 수영을 하기가 좀 힘들지만 하와이 태평양은 진짜 그 옛날에 사우스 패시픽 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영화에 나왔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지금도요. 네, 아주 항상 따뜻하고 평화롭고 색깔도 아주 뭐라 그럴까 짙은 남색인데 네. 기온이 아주 저기 더울적인 그게 보라색으로 돼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워싱턴 DC도 참 좋고 봄도 아름답던데요. 하와이 이쪽은 훨씬 더 이게 원시적이고 원색적이고 그래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망망대해 태평양 바다에 오롯이 떠있는 하와이. 그래서 하와이는 알래스카와 함께 미국의 여구의 주라고 합니다. 본토에서 떨어져 있는 주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와이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면서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워낙에 세계적인 휴양지로 발전하다 보니까 점점 물가는 비싸지고 관광객들은 많아지고 순박했던 사람들의 정취가 사라져간다는 말도 들리긴 한데요. 하지만 하와이에는 아직도 때묻지 않은 순박함이 있다고 여행 전문가 조앤 한신은 말합니다.
그 아직도 때묻지 않은 오아후 섬은 그래도 많이 지금 이제 도시화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마우이나 카와이나 그런 곳을 가시게 되면은 그냥 그 어떤 아무도 없는 정말 그런 섬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개발하지 않는 의도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그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이런 곳이 그 하와이입니다. 그리고 계곡이나 아니면은 비치나 이런 그 바다나 아니면은 여기 뭐 고래 있죠? 뭐 수천 마리의 그냥 그런 고래들을 그냥 보실 수 있고 특별히 뭐 워터 스포츠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천국이죠. 이런 데가 없죠.
하와이의 유명한 곳 중에 하나, 훌라 댄스라는 민속춤이 있습니다. 이 훌라라는 말 자체가 하와이 원주민 말로 춤이라는 뜻이라는데요. 하와이 민속음악에 맞춰서 허리를 유연하게 돌리면서 추는 춤이죠. 재밌는 건 이 훌라춤에서도 하와이 사람들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는 거라네요. 이소영 씨 얘기입니다.
원래 이 하와이 사람, 하와이안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마음이 착하고 부드럽고 유하고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대표적으로 하와이 사람들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보이고 있는 게 훌라 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훌라 댄스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천천히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 여유 있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타히티도 똑같은 태평양 섬에 있는 이제 그 나라인데도 거기는 막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또 피지는 이렇게 불 가지고 춤을 추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각 섬에 사는 사람들의 성격의 차이를 그런 춤만 본다든가 해도 굉장히 많이 알게 돼요.
이소영 씨는 하와이 사람들의 따뜻함을 소개하면서 잠시 목이 메기도 합니다.
호네치기 같은 사람들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저기 다른 데서 와서 여기 조금 있다가 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참 좋아요. 내가 하나 먹으면은 너도 하나 주고 싶어 먹고 싶어 그런 마음이 많아요.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이 있는 데서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알로하 그러거든요. 편안해요. 그러니까 하와이에 와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뭐 한국 사람 이민자라든 일본 사람 이민자 중국 사람 뭐 필리핀어 이런 사람들 백인들도 그렇고 다 한참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거가 그런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미국 곳곳에 다양한 문화와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주에 하와이 얘기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유명한 팝송 가사인데요. 이렇게 읽어야 되고 숙제, 과제가 넘쳐나지만 너무 하기 싫을 때가 있죠. 나 하기 싫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 don't feel like it. I don't feel like it. I don't feel like it. 이 표현을 직역하면 그럴 기분 아니에요 인데요. 무언가를 하기 싫거나 귀찮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I should really work out, but I don't feel like it. 운동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 I really don't feel like going to school today. 오늘 정말 학교 가기 싫다. I've been so lazy.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나 요즘 게을리 지냈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거든. I don't feel li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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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I don't feel like it? 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7년 1월 24일 오늘 영국에서 보이스카우트가 처음으로 결성됐습니다. 보이스카우트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시민 정신을 갖고 야외 생활에서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계적인 소년 조직이었습니다. 보이스카우트를 창설한 사람은 보어 전쟁에 참여해 큰 활약을 했던 영국의 베이든 폴 장군이었습니다. 폴 장군은 규율 있는 사회와 진정한 애국자를 육성하기 위해선 소년 시절부터 제대로 된 훈련이 필요하다고 느껴 보이스카우트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보이스카우트는 공식 창설식을 갖게 됩니다.
On my honor, I will do my best.
On my honor, I will do my best.
To do my duty to God and my country.
To do my duty to God and my country.
And to obey the scout law.
이후 보이스카우트는 세계 사무국이 설립되면서 국제 조직으로 발전했고 현재는 155개 나라에서 2,800만 명 이상의 보이스카우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965년 1월 24일 오늘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정치가이자 문학가이며 뛰어난 웅변가였던 윈스턴 처칠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노정치가이며 전 영국 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경은 지난 1월 24일 가족과 영국 국민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의 애도 속에 향년 90세를 일기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1874년 영국의 한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 육군 장교와 종군 기자를 지낸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영국 총리에 취임하게 됩니다. 이어 처칠은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후 1946년 미국을 방문한 처칠 수상은 한 대학 초청 강연에서 하나의 철의 장막이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며 내려지고 있다는 이른바 철의 장막 연설을 행했습니다.
From Stettin in the Baltic to Trieste in the Adriatic, an iron curtain has descended.
철의 장막은 동구권의 여러 나라들이 소련에 의해 공산주의화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1953년 2차 세계대전 중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 책 제2차 대전 회고록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윈스턴 처칠. 그는 1965년 오늘 9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